에베소서 32번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전반부인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기도는 체험과 관련됩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사도의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사도의 기도.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러한 이유로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3장의 깊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경륜을 본 자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증가로 만드는 것이라는 계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고 바울은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 곧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다른 이들도 같은 계시를 보게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갈망이 더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산출하는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면 갇힐수록 그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모든 믿는 이들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3장에서 기도한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라는 구절에 대해 의아해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처럼 모두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은 신약에서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앞장서고 우리는 뒤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원칙으로 어떤 지방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다른 지체들과의 차이는 장로들은 앞장서고 다른 지체들은 뒤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들이 하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체들이 장로가 하는 것을 해야 하며 더욱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성직자들이 하는 것을 평신도들은 할 수 없다는 관념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들이라 해서 높은 서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서열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장로들은 양무리 중에서 가장 앞서 걷는 양처럼 앞장서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나머지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장서고 우리 모두는 그들이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뒤따릅니다. 나는 이 나라에 왔을 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기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말해내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단지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뒤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뒤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나의 부담입니다. 언젠가 수천 명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는 사도들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뒤따르는 자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뒤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니 이 어떠한 특권이며 이 어떠한 긍휼과 은혜입니까? 아버지 앞에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내가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의 아버지란 폭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의 아버지뿐 아니라 하늘들과 땅 위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거듭난 믿는 이들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아버지가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적인 관념대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늘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께 그의 계시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있는 천사군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 족속들의 근원이시므로 마치 생산자가 자기 제품에 이름을 붙이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강건하게 됨. 16절에서 바울의 기도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너희를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계시를 간구하는 기도인 1장에서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체험을 위한 기도입니다. 1장에서의 필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된 것들, 즉 몸이 어떻게 출현하며 어떻게 조성되는가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한 체험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아버지에 의해 16절에 강건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속사람 안으로 라는 네 구에 의해 수식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강건케 됩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심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분의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신자들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충만히 체험하는 이방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란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영광의 풍성이란 15절에 있는 각 족속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근원이자 본원이시므로 각 족속은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족속이 믿는 이들로 구성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1장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한 부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을 하늘로 높이 올리우셨으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내주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거나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강건케 하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건케 하시는 그 영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속에서부터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또한 16절은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재는 영들이 아니라 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성이나 인격은 혼 안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사람들을 혼들이라 부릅니다. 몸과 영은 모두 혼에 의해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혼들인 우리는 외적인 그릇으로 몸을, 내적인 그릇으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 안에는 생명이 없었고 단지 혼 안에 사람의 생명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남으로써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더 이상 그릇에만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혼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옛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 인격, 즉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입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영 안에 머물러 있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데는 익숙하지만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체험을 볼 때 나에게는 영 안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없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영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약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하기 쉬운지를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당신의 생각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등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 쪽까지 고속여행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될수록 우리의 내적 존재의 여러 부분들이 영 안으로, 즉 속사람 안으로 되돌이키게 됩니다. 영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들에 의해 혼란하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혼란함 없이 기도하려면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오, 우리의 전 존재가 속사람에게로 되돌아가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기 위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계시는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라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비밀은 영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 것은 그 비밀의 계시를 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영 안으로 되돌이켜지기 위해서는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집니다. 19절에서 뭐뭐에 이르도록이라고 된 헬라어 단어는 결국 뭐뭇이 되는 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진 우리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신 17절의 전반부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으로 구성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내적 부분들의 총체이며 내적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내적 전 존재를 통제하시고 모든 내적 부분들을 그분 자신으로 공급하시며 강건케 하십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비밀하고도 추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체적인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으로 깨닫습니다. 에베소서의 처음 세 장은 교회에 관해 쓴 것이며 나머지 세 장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처음 두 장만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없이 1장과 2장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나 이상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상을 성취하는 방법은 모르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조성되고 실현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상에 관심하지 않으며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관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교회가 조성되는 실제적인 체험에 관해 관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사도 바울의 본안에 있는 사람들로 조성됩니다. 영 안에서 계시를 받는 것과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바울을 뒤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속사람 안에서 강하였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를 동요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그의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느 것도 그를 곤란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것도 우리를 속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사로잡히고 소유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정하시게 될 때 우리는 계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같은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계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됨으로써 우리 스스로 개별적이고도 주관적으로 이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인가의 여부는 그 계시를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계시 없이 이 나라에 왔다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헛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시를 갖고 왔으며 이 계시에 따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약 사역 안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뒤따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뒤따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고루고루 그분 자신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각 부분에까지 확장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실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정착하시게 되고 그분의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내적 부분들을 소유하시고 그 부분들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면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차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는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